론
여기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8월 14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잠시 뒤 우리나라에 내리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신문들도 그 소식에 집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몇 가지 눈길을 끄는 기사들 모아봤습니다. 동아일보 오늘자 3면을 보면요.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25년 만에 성사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두고 누리꾼들은 기대감 속에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 누리꾼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냐. 소셜미디어 여론진단 사이트인 소셜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최근 한 달 동안 트위터상에서 트윗 또는 리트윗된 메시지를 교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더니 누리꾼들의 최대 관심사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세월호 유족들의 만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난달 13일부터 8월 2일까지 교황과 관련된 메시지 건수는 평균 1,135건에 불과했는데 8월 3일 9,320건으로 8배 이상 늘었고요. 8월 5일에는 14,592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메시지 수가 급증한 시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천막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이 교황의 시복미사 당일, 그러니까 8월 16일까지 천막을 유지할 것인지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을 때입니다. 실제 이 시기에 리트윗된 메시지는 교황 세월호 생존자 유족 만날까, 교황 방한 때 유족 농성장 철거 우려 같은 천막 철거 없이 교황과 유족들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바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국민일보 5면을 보면요, 철진한 오보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있기까지 한국 천주교회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공식적으로 네 차례나 요청했는데 친서는 두 차례 전달했고 두 차례는 방한한 교황청 고위 인사를 통해서 교황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심여중 재학 시절에 율리아나라는 세례명을 받은 그 과거도 전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비슷한 기사가 7월 15일자 동아일보에도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고 초려 끝에 이루어진 역사적 선물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공,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천주교계 내부에서는 동아일보의 허위 보도다,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교황 방한에 대해서 정부가 기사대로 몇 차례 초청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부가 옆에서 숟가락 하나 얹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방한 주 목적은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아시아 청년대회를 대전교구로 유치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오래전부터 방안을 요청했고 그 열매가 방안으로 맺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천주교계 내부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란 건데 동아일보는 그 명백한 사실은 감추고 정부 노력만 과도하게 돋보이게끔 작성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뭐 물론 교황 방한 덕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의 노력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치 주요한 것처럼 제목을 달고 오고초려라는 표현을 쓰고 역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신문의 보도는 다분히 정략적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역할이 있었죠. 예. 예, 세월호 진상규명해서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 지켰죠.
예.
이 교황이 그래서 가족들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역할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황을 모셔온 건데 글쎄요, 교황 방안에 대해서 여당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경향신문 6면을 펼쳐보겠습니다. 교황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기로 한 것, 이건 정부의 불통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벗, 거리의 사제로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가 가져올 파장은 그야말로 부담거리입니다. 규제받지 않은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다.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박근혜 정권 폐부를 찌르는 그런 멘트 아니겠습니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가지는 않겠죠, 설마.
자, 그리고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 제주 강정마을 주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을 만나서 위로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이들을 외면한 정부와 여당을 꾸짖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교황이 시봉미사를 집전하는 광화문 광장, 여기 그 유족들이 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봉미사는 150개 나라의 방송 영상으로 송출되는 만큼 세월호 유족들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이들을 상처받게 한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도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라는 유족들 요구가 외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누리당도 여론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대통령의 가장 큰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인 8.15 경축사 메시지도 교황 방안에 묻힐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조상훈 국장께서 이런 추측을 하셨습니다. 8.15 경축사에 유족들 요구를 다 받아주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광화문 광장 농성장으로 걸어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교황의 세월호 유족 접촉의 의미를 그야말로 축소시키는 그런 선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하셨는데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 제가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예.
많은 분들이 여기가 곧 성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지가 된다 하면 이 예측이 정확하게 적중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지켜볼 일입니다.
예. 내일 8.15 경축사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언급을 하느냐.
예.
이게 좀 중요한, 이게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뭐 이미 또 저희가 미리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바람을 빼서 반영될 확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밝히고, 실현이 된다면 좋겠지만 또 우려하신 부분이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조상훈 국장께서. 그렇게 약속은 다 해놓고 교황이 이륙하시면 그때는 또 과거처럼 못 본 척.
국회가 알아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에 대해서 국회, 특히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이런 요청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해버릴 공산도 있다. 참 우리가 그동안 새누리당의 정치 행태를 봐오면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네. 지금까지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상당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신문 오늘 2면 상단 제목이 상당히 눈길을 끄네요. 무려 6단으로 해가지고 나온 기사인데 국민보다 권력 눈치 보는 정부 교황님 꾸짖어주세요. 쿼터도 없어요. 유가족들의 그 호소문을 상세하게 실은 건데요. 교황님은 평화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예. 고 김유민 양 아버지 김영호 씨 어제로 단식 31일째인데요. 교황님에게 보내는 요청 메시지를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교황이 세월호 일을 잘 알고 있다고 들었지만 면담 과정에서 우리가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와 120일이 넘도록 대통령이 약속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겠다면서 세계인과 가톨릭 신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부탁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제목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보다 권력 눈치 보는 정부. 정부가 눈치를 보는 권력 딱 한 명밖에 없는데 대통령이라고 박지 뭘 이걸 권력이라고.
정부 지분이 있다 보니까 예. 박근혜라는 표현은 좀 부담됐던 모양이겠죠.
예. 국민보다 대통령 눈치 보는 정부. 네.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어협동조합이 신문을 낸다면 당연히 그런 제목을 뽑았을 겁니다. 예. 동아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국가안보실로부터 10번 그러니까 서면 3번 유선 7번 대통령 정무수석실로부터 11번 이 11번은 모두 서면입니다. 총 21번의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7시간 동안에 총 18번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야권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 사이에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면서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요. 시간대별 보고 상황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보고를 받았느냐.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상 역대 어느 정부도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새로운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으면 청와대에 있었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나도 모른다고 그랬고요.
네.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동선과 또 위치 이걸 밝힐 수 없다 하면 청와대에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글쎄요. 이 자료를 이제 와서 공개한 이유는 또 뭡니까?
뭐 산케이신문의 그 의혹 이런 것들이 증폭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이 7시간의 비밀을 두고 이 전 세계의 그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예.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예. 그래서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다는 건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현미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이미 국정조사에서 다 나온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 아니다. 라면서 7시간 행적 논란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다 챙겼는지 누구와 상의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인데 이에 대한 답은 없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정혜 대변인도 낮 2시 50분 추가 구조인원은 잘못된 것이고 정정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 아니냐 도대체 보고가 어떤 수준이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를 못한 것인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의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전군 주요 지휘관을 또 소집했습니다. 한 달 사이 두 번째인데 회의가 열린 국방부 대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중에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순신 같은 지휘관이 돼야 한다.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기사를 골랐습니다.
명량을 최근에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전군 댓글 달라. 이렇게 지시하는 이순신 장군은 없을 겁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선조 같은 임금이 되지 않으셔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어떻게 이순신 같은 지휘관은 없고 선조 같은 군주만 있는 나라인 것 같아서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7시간 동안 어디 가셨습니까? 이순신 시대의 선조 임금도 일본의 이런 조선 침략 거의 눈 뜨고 그냥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부산 앞바다에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군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수사 최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바로 준장인 김응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입니다. 이 사람이 군 내부망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네요. 윤모 일병 사망 원인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으로 군검찰 수사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됐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해서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혀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뭐냐면은 윤모 일병 수사와 관련해서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작성된 공소장을 보고 검찰관의 노고와 열정에 감탄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일방적으로 두둔했습니다. 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 치사죄를 적용한 군 검찰관의 법적 판단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가해 병사들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또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그런데 여론에 밀려서 상해 치사죄에 불과한 이 가해 병사들의 죄를 살인죄로 만들었으니 내가 참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군 사망 사건 수사의 최고 책임자가 밝혔단 말이죠.
예.
수사에 잘못이 없다.
이런 분이 이순신 같은 지휘관은 아니겠죠?
배설 같은 지휘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수사에 잘못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펼쳤는데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련한 기사 또 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면에 실렸는데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 김모 일병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 조사관에게 당시 가해자들이 발로 윤 일병의 배를 지근지근 밟았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기 파열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이미 전역한 김모 일병 쪽의 거부로 재조사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당시 구타 상황과 관련해서 군 수사 기록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재수사에 나선 군검찰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겨레가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을 통해서 받은 인권위원회의 28사단 현장조사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보고서를 보면은 윤일병 사망 사건 당시 의무대 입실에 있다가 구타 현장을 목격한 김일병은 4월 14일에서 15일 부대를 방문한 인권위 조사관에게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장기 파열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들은 이것이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흉부를 압박해서 예. 얼마나 심폐소생술을 세게 했으면 장기가 파열이 됐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지근지근 밟는 이런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윤일병의 죽음을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규정하고 가해자들에게 살인 대신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한 28사단 헌병대와 군검찰의 판단과 배치됩니다. 만약에 핵심 목격자인 김일병 말이 맞는다면 윤모일병 수사가 자랑스럽다는 육군 법무실장의 이런 주장은 저는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사람은 정말 정말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네요, 진짜.
명량을 보라고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진짜. 예. 이런 군발이라고 표현해야 마땅한 육군 법무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6일에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선임된 장이윤 씨, 예, 선임 과정을 한겨레가 살펴봤더니 기가 막힌 내용들이 또 있었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장이윤 씨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선임 서류심사 집계표를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 심사에서 잔이윤 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인 93.85점을 줬습니다.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잔이윤 씨에게 90점 이상의 점수를 줬습니다. 한 추천위원은 잔이윤 씨에게 99점을 주면서 나머지 응시자에게는 평균 42점을 주는 등 노골적인 점수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2차 면접에서도 추천위원 5명 모두로부터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6명 가운데 잔이윤 씨가 유일했습니다. 아니, 잔이윤 씨가 그 감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을 보좌해서 투자 따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장님을 감시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점수를 몰아줘서 이렇게 잔이윤 씨가 관광공사 감사가 되게끔 해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는요 천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감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식 의원은 지금이라도 감사 선임을 철회하고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감사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료 영리화의 또 다른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격 의료 아니겠습니까?
예.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다음 달에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 의원의 1차 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강행하겠다. 이거 뭐겠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지난 12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원격 의료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지만 불참 결정이 나와도 정부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시범사업이지만 이미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격 의료란 게 이런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으로 환자를 의사가 이 온라인상에서 진료를 하는 거죠.
예.
손 들어보세요. 고개 돌려보세요. 그거 말고는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혈압을 잰다든지 또 혈당을 잰다든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원격의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료 시스템을 팔아먹기 위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혜택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건의료단체들이 그동안 쭉 주장해왔거든요. 잠시 후 인터뷰에서 한번 또 이 부분을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 카지노 아니겠습니까?
예.
원희룡 제주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주 카지노 신규 설립은 불가하다. 정부 강행 방침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데 말이죠.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제주도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서는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 월드 제주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제주도가 제주도에는 외국인 카지노가 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미 그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31일 신규 카지노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미 8개 카지노가 있다고 하는군요. 예, 또 카지노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상식적이긴 한데 어째 이렇게 또 원희룡 지사가 돋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2면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요 -6.8%입니다. 폭락을 했네요. 폭락. 2014년 1분기에는 6.1% 플러스 성장세였는데 2분기는 -6.8%입니다. 무려 12% 가까이 추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베노믹스의 비상등이 켜졌다고 오늘 한겨레가 2면에서 5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투자 활성화, 경제 살리기 대책을 보면은 아베노믹스가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주가가 반짝 치솟고 있는 양상인데 주가를 비롯한 각종 지표 당분간은 좋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추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 이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를 바라보는 진보적 경제학계의 우려는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예.
세월호 1, 2, 3 해경 정장. 예.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오간 대화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상황실에서 세월호 선체에 진입하라고 했는데 그 선체에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선체에 진입해서 이분들을 구조하라고 상황실에서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느냐. 근데 해경에게 왜 진입 지시를 안 했느냐라고 김경일 해경 1, 2, 3 정장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경일 해경 1, 2, 3 정장은요. 당황해서 깜빡 잊었다. 아니 거기 뭐하러 갔어요? 구조하러 간 거 아니에요?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거 아닙니까? 불 끄러 소방차 갔는데
사람들 대피하라고 방송했느냐?
네.
당황해서 깜빡했다. 네. 예.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요. 불 끄러 갔는데 불 끄는 걸 깜빡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뭐하러 갔어 거기를? 구경하러 갔어요? 자, 검찰이 또 묻습니다. 선내 진입을 지시할 생각이 안 난 것인지 혹은 안 한 것인지. 그랬더니 이 김경일 해경 1, 2, 3 정장은요. 생각 자체를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왜 상부에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못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가. 그러자 정장이 해경 두 명이 미끄러졌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검찰이 증인은 두 사람이 올라가려고 했던 것도 모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경일 정장이 예, 이랬다는 겁니다.
이날도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 말 보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이건 결국 저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가해진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을 지어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런 우리에게는 선조 같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회 연속 신뢰도 1위 언론사로 꼽혔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50도를 맞아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의 의뢰에서 현직 기자 303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과 8월 1일 사흘 동안 전화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는 한겨레 23.4%였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다고 합니다. 1.5%포인트. 2위는 12.9%의 KBS. 3위는 10%의 경향신문. 4위는 7.9%의 JTBC였습니다. 이건 뭐 이거대로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응답 기자의 54.6%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네, 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 탓이다. 이거는 13.7%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전원 구조 오보 같은 언론 보도도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0.5%가 동의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지면과 화면에 나오는 유병헌 책임론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스크들이 만들어내겠죠. 예, 기자들을 상대로 한 네. 예,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에게 최대 위협이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 야당? 절대 아니고 맞다. 바로 세월호 유족이다. 세월호 유족의 힘을 빼기 위한 여당의 눈물겨운 몸부림 그 네 가지. 첫 번째, 세월호 참사의 의미 축소하기. 조류 인플루엔자나 일반 교통사고로 그 의미를 깎아내리기. 조원진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의가 빗발칩니다.
똑바로 해야죠.
기다려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천안한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덧붙여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마저 조롱하기.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쉽게 힘든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병원에 실리 갈 각오를 하고 단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건.
두 번째. 세월호 유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족이 요구한 적이 없는 것까지 들고 나오는데 새누리당에게는 사실과 거짓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뭐 하여간 유족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세월호 유족이 반체제 불순 세력과 결탁했다고 색깔 칠하기.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또 밖에 외부의 그 좀 반체제를 쭉 주장해온 세력들이 일부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거에 흔들려서는 이 도저히 어떻게 국가 이 경영을 해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반체제 주장하는 분들이 어디에 지금
유가족들이 많이 가서 뭘 지원한다고 하면서
네네.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세월호 유족이 야당하고만 대화한다고 거짓말하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저분들도 뭐 저희 당하고는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야당 쪽으로만
예, 야당하고만 접촉을 하니까 그것은 공업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여야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여야가 있는 우리 국민의 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것도 저로서는 좀 이해를 못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세월호 유족을 이간질하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가족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저희들이 그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그렇게 매듭 짓고.
다섯 번째, 세월호 유족이 노리는 게 실인 돈이라고 주장하기. 역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또 그 보상 배상 문제도 함께 좀 처리를 해달라.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유가족 피해자 유가족들의 그 삶이 정말 그 힘들고 거달프로 더 나가서 지금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게 뭐 짓이냐라고 강력히 그 꾸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을 보상파와 강경파로 나누는 발언이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문명국가 얘기를 한 이완구 원내대표. 자, 이런 발언은 문명적이라고 보는 모양이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도 지금 배상 보상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는 반면 정당과 연결된 강경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유가족이 야당과만 접촉하니까 곤혹스럽다고 말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산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은 정당과 연결된 유가족이 있다고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유족들의 내분을 본격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